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도망친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하여 돌아갔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더욱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 다윗을 선대했던 자들까지 다 잡아와서 죽이고요.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더욱 커져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인가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윗은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기도로서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였고요. 하나님께 드린 건강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죄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그 뜻을 같이 적극적으로 이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건강히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분별하며 그 뜻을 자기 열망으로 품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완전하게 살 곳은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삶일까요? 이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부르신 삶, 천국의 삶으로 부르신 삶, 결국은 누구를 닮는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구원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처음에 한 마음을 품었을까? 품었나요? 안 품었나요? 안 품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윗과 함께 죽기를 무릅쓰고 유다 땅에까지 들어왔어요.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겠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아가려는 길을 막아서요. 아니 지금 유다 땅에서 사울이 언제 와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형편에 그래서 언제든지 피하여 도망쳐 다녀야 할 상황인데 남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또 전쟁까지 한다는 거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좀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까지 받은 거 지금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왜 더 큰 환난과 핍박으로 가려고 합니까? 사울 하나로는 부족해서 블레셋까지 두 대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너무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아니 좀 우리들은 생각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까지 다윗을 말리고 막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좀 좋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이고 유다 땅에 들어온 것도 두려운 일인데 뭐 블레셋과 군대 전쟁까지 하는 건 정말로 우리 감당할 수 없다. 제발 플리즈 생각 좀 걷어달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도 머리둘 것도 없고 우리 코가 석자고 아이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힘든 이 세상 처진데 누굴 돕고 누구를 구해줘요. 블레셋하고 전쟁까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요. 지금은 피하여 도망쳐가지만 사울왕에게 우리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그 뜻입니다.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 그 미친 생각 좀 그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좋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라. 아니 내가 살고 봐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받는 거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것이라 주장하며 다윗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돌이켜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누구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뜻을 따라갔나요? 아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접었습니까? 아 좀 더 생각해보니 아유 그저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마음이 좀 앞섰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예요?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 일보다는 지금은 좀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잘 되고 볼 일이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다음번에. 그럴 수 있을 만한 때에 하자고 미뤘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몇몇 되지도 않는데 혹시나 자기를 버릴까봐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다윗은 싹꾼 목자가 아니었어요. 양들을 따라가고 그저 양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갔어요. 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이거 맞죠? 하고 또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확인시켜 주시며 가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품고 그 뒤에 일어날 모든 내일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인도했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마지막 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윗을 막아서다가 결국은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저 다윗을 들은 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죄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다윗을 구원자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여기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윗의 군대가 되어 함께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너무 잘 됐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의 삶. 야,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는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상도 주고 복도 주고 백성들의 칭송을 막 받으며 내가 이제 그만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주겠다 하셨을까요? 이제는 좀 더 다윗에게 편하고 좀 나은 삶을 예비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형제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러한 결말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더니 복받고 상도 받고 잘 되었더라. 이런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더 큰 환난과 핍박으로 갔더라. 아니 어떻게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게 해준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환난과 핍박으로 더 가는 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순종했으면 더 좋게 해주셔야죠. 더 큰 상을 주셔야죠. 우리가 다 그 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삶이 좀 이따 보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뭔가. 이러한 마음들은 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 보상 심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 죄인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 잘못된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그저 상을 기대해서 순종하고 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세상 종교가 뭐예요? 전부 다. 뭐 기복신앙 아니면 좋은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선행을 해서 복받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 종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누릴 세상 유익을 위해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게 누구든지 섬겨주는 것. 그래서 잘 순종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말이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기독교가 그렇게 전해져요. 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순종하면 야,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이미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 오직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과 벌의 원리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미 받을 상 완전하게 다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상과 벌의 원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의 원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주장하고 하나님과 맺게 된 영원한 관계와 교제가 주장하고 천국에 둔 확실한 소망이 주장하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예배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관계를 맺으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원하고 심서 즐거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의 삶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어렵다. 어려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그저 뭔가 보상 좀 받으려고 아니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신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로만 오면 이게 딱 어려운 말들로 들려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더욱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고 나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항상 먼저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아무리 선행자라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가르침 따라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따라왔느냐. 다음 주일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다음 주일에 7절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준 유다지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쳐가요. 십광야라는 데로 유다 땅이었어요. 그곳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다윗이 또 도망쳐 피하여 가요. 다윗이 더욱 고난 중에 낮아지고 머리 들 것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자기 형제들까지 버리고 자기가 구원해준 자들까지 배반해요. 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걸 보여줘요. 울부짖습니다. 나의 형제들까지 나를 돌아서고 내 조국 민족까지 나를 버리고 내 친구였던 자들까지 나를 배반하고 다윗이 울부짖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들어와 그일라 백성들 구원해 주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선대해 줬던 자들은 사울왕한테 죽임당하고 자기가 선대한 유다지파 백성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가 구해준 그 유다지파 형제들까지 자신을 버립니다. 이제는 사울만이 아니라 온 유다 땅의 백성들까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저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구원자였는데 그가 갔던 길은 철저히 혼자 외로이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곤고한 나그네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끝도 보이지 않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었을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자기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나중에는 들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구원한 자들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형제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삶에 드러난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드러난 현실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 닿였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참 놀랍게 쓰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이 보면 드러난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걸 봤어요. 다윗의 삶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고난과 핍박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된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봐도 우리는 봐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뭘까요? 가장 먼저 이러한 다윗의 삶, 다윗이 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가실 길을 보게 되나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 고난의 삶이 이 다윗의 삶에서 보이지 않나요? 이 감추어진 현실부터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구약의 모든 사건, 다윗, 모든 인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켜 증거하였다? 나를 가리켜 증거하였다. 다윗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신 모든 길, 온통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 뿐이었고요. 예수님의 가까운 따라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쳤고요.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에 예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길은 왜 그 길이 축복이며 복된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도들만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장차 예수님이 가실 길에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이 복된 현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다른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누구에게만?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그 고난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라고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더욱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과 영광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홀로 외로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뭘까요? 다윗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품에 안고 지키시는 것.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의 토기장이가 되시어 다윗을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복음의 현실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현실, 천국의 현실이에요. 그 저희 자녀들 듣는 찬양 노래 중에 He holds me as my father. And he molds me as my maker.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maker, 나를 만드시는 자, 나를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 나를 빚어가시는 자라.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아, 너무 좋다. 아버지시면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죠. 아니 아버지시라면서 이 생에서도 잘되고 천국도 잘가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예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그일랏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자기 손 안에 있음을 기뻐해서 다윗을 찾으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다윗의 아버지로.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가실 길을 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 고난의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복된 천국의 현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 나타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에 주신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한 함께 가신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형제들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면서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슬프고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를 보내셔서 다윗의 믿음을 굳게 해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 뒷구절에 가면 다윗과 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의 교제를 나누었던 자, 다윗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 누구였죠? 예,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23장 14절로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14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요나단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다윗이 더욱 굳게 되어 계속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도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나그네 경주,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굳게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 예수님이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가 믿음 위에 굳게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너가 회복된 후에는 이와 같이 너의 형제들을 너도 굳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굳게 해주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고요. 서로 함께 한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죠. 함께 한 가족, 한 몸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까지 서로 힘이 되어 함께 나그네 경주를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어떻게 이 서로 믿음으로 힘을 주고 나그네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한 믿음을 주신 형제들이 있는 곳,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목적, 물론 뭐 너무 즐겁고 다 좋죠. 하나님을 서로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주는 교제.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교제를 나눠주는 형제가 없다. 불평할 게 아니죠. 왜? 내가 먼저 그런 형제가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처럼 형제를 힘있게 해주고 굳게 해주는 믿음의 교제를 기쁘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일주일간 지치고 고단한 나그네 경주를 살다 지금 우리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쁘게 허그해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지체들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도 서로 굳게 해주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윗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목자왕이셨습니다. 다윗이 가르쳤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피하여 도망치는 삶을 사셨어요. 생각나시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도 도망쳐 피하여 가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무서워서 비굴하게 피하여 도망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죠. 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피하여 도망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는 예수님 더 이상 피하여 도망쳐가지 않으세요. 생각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예수님 잡으러 나온 자들에게 피하여 도망쳐가셨어요? 아니에요. 내로라 I am 하면서 담대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바치시기까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자기의 양식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양식으로 여기기까지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것.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다윗으로 유다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죄악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낮아지시는데 결국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어떤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삶으로 다윗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다윗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았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았습니다. 베드로, 이 일이 절대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막아요. 왜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의 길로 가고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의 세상 유익이 항상 먼저였기 때문에 이 세상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자기의 일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사역까지 부인하고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서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그런 제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기쁘신 뜻 순종하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우리도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십니다. 이 삶으로 다윗을 부르시고요. 결국은 다윗을 가는 길을 다윗의 양들이 따라가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으로 불러 따라가게 하시고요. 결국은 우리 같은 쓸모없는 죄인들도 불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하세요. 다윗을 따르는 양들도 처음에는 막아섰지만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가는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들도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예수님 가신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 우리도 이 세상은 머리둘 것도 없이 피하여 도망쳐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 자신의 안에만 돌아보며 비굴하게 더 세상으로 피하여 도망쳐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참 현실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천국 구원의 현실이 있고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 영광의 일을 복된 성도들로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잠깐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저 세상이 다인 것처럼 더 세상으로 도망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순종하는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삶에서 버리고 죽였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지옥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그렇게 고백하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장담하면 고백하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온전하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삶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살았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렇게 살 거라고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삶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을 따랐던 자들의 그 말처럼 이유가 많은 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들은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어떤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뜻, 하나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부터 가장 먼저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없애고 죽이고 살았을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을 때 모습이죠. 우상처럼 섬겼는데 안 해줘? 그 자리에서 버리는 거죠. 물 안 줘? 버리고 떡 안 줘? 버리고 계속 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이유가 많아도 그 반대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매일 말씀드리는데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감사.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다.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얻음으로 감사하다. 지옥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더욱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즐거이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설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그런 소리 듣는 분 계실걸요?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네? 아, 뭘 그렇게 멀리까지 뭐 예배할 때가 그렇게 없나? 하나님은 항상 나중이라. 우리가 먼저라. 잠깐 하나님 버리고 예배와 순종 잠깐 다 뒤로 하고 사람의 일부터 너의 세상 유익부터 먼저 생각해. 너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막아서는 것을 물리치고 돌이키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많은 이유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이유는 붙들고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나와 내가 먼저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회개와 감사뿐입니다. 이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으니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외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나그네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막아서려는 세상 현실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아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예배의 삶을 살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도 있고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현실로 인해 슬픔이 가득 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이르러 계신 천국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가신 길에 참여되어 곧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게 해주신 형제자매들 감사하시고 서로 힘있게 해주고 굳게 세워주는 교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지켜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이 증거한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되어 계시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지키심을 받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현실을 발견하며 예수님 가신 길 기쁘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다 이르는 귀한 은혜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찬송가 일어나셔서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